신약성경 157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는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 중에 제2위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만질 수 있고 함께 걸을 수 있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 있는 지경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6장에서는 특별히 주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내어주시는가, 그 떡의 형태로까지 우리를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번 그 성만찬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그 성만찬 때 나누는 그 떡으로 그 떡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고 함께 먹고 마십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이제 성만찬 제정에 관한 그러한 그 말씀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그런 특별한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만찬의 중요성이 간과되느냐? 그렇지 않지요. 칼빈 이후로 많은 주석가들은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남자만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이 사건 이후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떡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성만찬과 이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해왔습니다. 역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 38절의 말씀은 또 예수님이 스스로 그 예수님이 흘리신 이제 보혈을 이렇게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어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내 몸을 마거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다른 공간복음서에 성찬을 제정하시며 그렇게 나와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마셔라. 나를 먹어라. 나를 먹고 마심으로 너희의 생명을 얻어라 라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8절 말씀해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견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그 개역성경 본문에 있는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믿는 자가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배, 그의 인격에 그의 존재에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었고요. 또 이제 옛날부터 이제 다른 분들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마셔라.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배는 이제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 먹고 마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해석이 서로 이렇게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진정한 갈증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는 이 본문의 뜻은 하나로 분명해 보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37절 이제 앞에 부분에 보면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명절은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세 번 성인 남자들은 1년에 세 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야 됐습니다. 유월절에 갔어야 되고요. 또 칠칠절이라고 읽는 오순절에 갔어야 되고 또 이렇게 초막절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주위에서 또 주님을 예배하면서 자기 자신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절기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것을 굉장히 오해했는데요. 이 절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십계명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어떤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세의 어떤 율법들은 애초부터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켜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켜드리면 구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라는 거죠. 너희는 이미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여호와의 크신 손으로 그 강력한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주께서 물리치시고 너희의 힘으로 한 것 아니지 않느냐, 열재앙 너희의 힘으로 한 것 아니지 않느냐, 홍해에서 일어난 그러한 그 바로의 군대를 침몰시킨 그 사건 너희의 힘으로 한 것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광야에서 그렇게 먹고 마셨던 거 너희의 힘으로 한 것 아니지 않느냐,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바위를 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가르셔서 물을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냐, 그거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초막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죠. 그 광야에서 이제 그 유목 생활을 했던 것, 그 텐트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이렇게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텐트를 이렇게 지어놓고 그걸 이렇게 기념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그 기념은 너희가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원래 절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그 큰일을 한번 기억해봐라. 이것이 절기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절기의 의미를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깨달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1절부터 9절은 다른 이제 그 복음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아주 독특한 이제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자, 당신의 제자가 너의 제자들이 다 볼 수 있게 모두가 알 수 있게 유대로 한번 가봐라. 무슨 뜻입니까? 유대로 가서 한번 너의 이름을 한번 알려봐라. 유대로 가서 너가 한번 기적을 한번 베풀어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형제라서 더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약간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여기 한글 번역에는 존댓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약간 비아냥거리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너랑 같이 자란 형제가 아니냐. 네가 그렇게 굉장한 사람이라면 한번 유대에 가서 너의 이름을 한번 떨쳐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약간 이제 이런 뉘앙스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 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한번 서울로 가서 뉴욕으로 가서 한번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존경할 만한 일들을 한번 해봐라. 한번 고위직에 한번 올라가봐라. 한번 그 세상에 한번 권력을 한번 잡아봐라. 그럼 우리가 인정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 4절에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렇게 여기 이렇게 제아에 묻혀서 시골에 묻혀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일을 도모하지 말고 중심으로 가서 서울로 가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가서 한번 영향력 있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에 그 요한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왜 형제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어 계십니다. 너희 때는 언제든지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때,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때는 너희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때와 다르다. 너희의 때는 너희가 만든 것이고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서 때가 조성되지만 나의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너희 먼저 올라가라, 나는 지금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리고는 곧 올라가십니다.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신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8절에 말씀하신 나는 안 올라가겠다라는 말씀이 예수님께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너희 먼저 올라가라 해놓고는 그래도 내가 유대인인데 가서 초막절을 지켜야지 라고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이 드셔서 다시 이렇게 몰래 이렇게 올라가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올라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육체로는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나 내 때는 너희 때와 다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승천하여 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너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세상의 일과는 다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에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이미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찾는 것이지요. 12절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고, 이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두 패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7장에 이제 계속 그 주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이 초막절은 8일로 지켰는데요. 보통 이제 7일 동안은 그 매일 그 실로암 이제 그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으로 가서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비를 내려 주실 것을 이제 기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원래 이제 초막절의 의미는 그 여름에 이제 그 곡식을 이제 여름에 이제 그 농사를 지었던 것들, 뭐 이렇게 과일 열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풍족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9월에서 10월쯤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데요.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있었을 때 초막을 지어놓고, 야 우리는 원래 이렇게 광야에서 유리하던 백성이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소산을 얻게 하셨구나라고 누리며 즐기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예수님 당시로 이렇게 오게 되면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제 가을부터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너무 이제 비가 오지 않게 되면 이제 다음 농사를 짓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너무 이렇게 가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적절한 물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차원에서 그런 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일부터 7일까지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가서 물을 붓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원하는 거죠. 우리에게 올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풍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많은 곡식을 얻게 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여러 날씨들 비가 풍족하게 올 수 있도록 하셔서 내년에도 이러한 우리가 소산을 얻게 해 주십시오. 약간 이제 그 이방 사람들의 풍습이 이렇게 좀 영향을 이렇게 그들에 끼친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8일째가 되면 7번 이제 그걸 이렇게 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명절의 중간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이제 이미 올라가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야,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이 아닌데 갈릴리에서 온 목수인데 어떻게 그를 이렇게 잘 알지? 그러니까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래서 뭐 글을 잘한다는 것은 실제로 글을 어떻게 이렇게 읽을 수 있냐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미 어렸을 때 성전에 이제 보이러 가시면서 서기관들과 그 당시 성경학자들과 이런저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그들이 난처해하는 질문을 던지셨던 걸 이렇게 떠올려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은 배우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탁월한 해석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성경의 뜻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아마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말하는 이 교훈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 굉장히 이상하게 여길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우리가 나라가 망한 거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그 모세의 어떤 그 모든 규정들을 정말 세세하게 나누고 약 600여 가지 정도로 되는 그런 규정들을 나누고 그 모든 규정들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암송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고 너희가 모세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구나. 그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죠. 20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러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물어보죠. 누가 도대체 당신을 죽이려 한다 그러냐? 당신 약간 과대망상증 걸린 거 아니냐? 피해망상증 걸린 거 아니냐? 누가 도대체 당신을 지금 죽이려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요 말씀은 아마 5장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이 5장에서는, 자, 5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 명절은 이제 초막절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명절 같지요? 아마도 이제 오순절, 맥주절이 아닐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2절에서 9절까지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정말 그 오랜 해 동안, 그 38해 동안, 5절에 보면 그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을 주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의사들이 고치지 못했고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그에게 참된 해답을 줄 수 없었는데 주께서 그를 고치시지요. 자,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10절에 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율법을 아주 모독했기 때문에,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의 참된 의미가 도대체 뭐냐?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뭐냐?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쉬는 날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의 가족들, 그의 종들 다 쉬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너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이 법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야, 너희가 어떤 보상을 얻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려라, 일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고대 세계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거기 더군다나 노예들까지 일을 하지 않는다? 굉장히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걸 누려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일하셨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많은 어떤 그 풍성한 소산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허락하셨다. 그러니 먹고 누려라. 일하지 말아라.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뭘 하신 것입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율법의 참된 의미는, 율법이 담고 있는 절기의 참된 의미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그의 백성들에게 복주시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의도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평생 율법을 연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안식일 날에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안식일 날에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일인데 그가 왜 안식일에 고쳤냐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에 고치든가 안식일 전날에 고치든가 왜 굳이 안식일 날 고쳐서 율법을 어기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지 8일 다는 어린아이들은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 난지 8일 되는 날이 만약에 안식일이라면 너희가 모세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는 너희가 옳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참된 정신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누리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일을 보여주신 그 일에 대해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왜 너희가 반대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죠.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 자라. 아마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메시아가 오실 때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로 오는지 모르게 홀연히 오셔서 어떤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런데 봐라, 우리는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온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냐, 이제 그런 뜻이죠.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나왔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야,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너희 가운데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느 정도는 맞는 것일지 모르겠다. 자, 그런데 그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내 육체가 갈릴리에서 있다가 여기 이렇게 온 건 너희가 다 안다. 내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 다 안다. 내 형제들도 안다. 같이 자랐기 때문에 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위치의 개념이 아니라 이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세우셨다. 그러니 너희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를 것이거니와 내가 어디로 갈런지 너희가 모를 거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 저가 무슨 어디 그 그리스인 마을로 들어가려나 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없는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로 가서 숨으려고 하나 보다라고 이렇게 오해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겁니다. 명절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자기 이제 그 본분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초막절 행사를 8일 동안이나 하고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순간에 갑자기 모든 무리들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7절 다시 한번 보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율법을 열심히 그렇게 지켜왔구나. 너희가 그렇게 너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바벨론의 어떤 위협 속에서, 그리스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 로마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구나.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해서 정말 너희가 목마르지 않더냐? 라고 주님 물어보시는 것이지. 정말 너희의 문제가 해결됐더냐? 주님 물어보시는 거지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서울에 가서 한 자리를 하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어떤 성취를 이루게 되면 목마름이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이가 도대체 누구에게서 배웠길래 이렇게 해석이 좋지? 라고 이렇게 의문시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많은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지요. 어떤 좋은 학교를 나오면 PhD를 잘 받으면 그가 목마름이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도 없는 성경에도 없는 아주 세세한 율법의 내용들을 열심히 지키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확인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들의 핵심 중에 핵심을 찔러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해서 정말 너희가 평안하더냐? 너희가 그렇게 해서 정말 너희 마음의 모든 갈증이 사라지더냐? 여전히 목마름이 남아있지 않더냐?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의무는, 허락하신 축복은 그들이 어떤 외적인 어떤 내용들을 지키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커다란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그 모든 율법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키는 율법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어떤 제사 그거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의 유대의 성전은 어마어마했답니다. 솔로몬 시대 때보다 훨씬 컸을 겁니다. 헤롯 대왕이 엄청 크게 졌거든요. 그리고 아마 굉장한 어떤 그 장관이 연출이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뜰에 이렇게 모여서 그 시편에 나오는 찬양들을 찬양하며 아주 굉장한 어떤 그 장관을 연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기 때가 되면 그 많은 어떤 그 제물들을 이렇게 갖다 바치기 때문에 정말 어떤 그 동물의 어떤 그 피들 이런 것들이 아주 그 냄새들 이런 것들이 가득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왁작지근하고 그렇게 아주 훌륭한 건물을 지었고 그렇게 온갖 중요한 어떤 학파들에서 공부를 한 유명한 서기관들이 유명한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율법을 강론했지만 거기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목마르지 않느냐? 아무리 지켜도 너희가 이렇게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여전히 목마르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 화려하게 어떤 학자들은 정말 그 당시의 성전은 하나의 기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까지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아주 멋진 성전에 멋진 성전 시스템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목마르지 않느냐? 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들 앞에 서서 외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여기서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어떤 배, 그런 단지 어떤 먹고 우리가 소화시키는 신장 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실존의 가장 깊숙한 핵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혼의 그 갈증, 너희의 영혼의 그 막막함, 너희의 그 인생의 어떤 그 허무감, 내가 율법을 지켜봤지만 내가 많은 성취를 이뤄봤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 누구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요? 예수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면 언제나 듣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예수 외에 해답이 없다. 그 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하겠는가? 그런데 이 단순하고 우리에게 밝히 보여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이미 주어진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가리워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걸 우리는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외에, 나 외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건에 우리가 더 붙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 앞에 서셔서, 이 예배당 한가운데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늘 주님이 이 한국교회의 처참한 현실 앞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늘 주님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끝나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 가운데 한복판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늘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에 낙이 없을 때, 모든 것들이 허무로 돌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권태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그때에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앞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네가 목마르구나. 여전히 네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구나.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고 너희가 많은 말씀을 들었고 너희에게 많은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져 있지만 나는 알고 있다. 너희 안에 여전히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너희 안에 아직도 내가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다는 것을. 예수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아직도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는 것을. 그러니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 외에는 다른 해답이 없다라고 주님이 여전히 2014년 6월에 한국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훨씬 넘은 이때에, 이미 우리가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생각되는 이때에, 이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 라고 어떤 스멀스멀 올라오는 어떤 많은 어떤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 그 위에 그 앞에 서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의 목마름 채워질 수 있다. 왜? 내가 아직 너희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오늘 그 주님을 우리의 눈을 떠서 함께 바라보시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그것 외에 우리가 다른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외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주님 외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고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외에 우리의 진정한 갈증과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과 우리의 진정한 문제의 해결을 가져다 주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렸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재조정되며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실존 앞에서, 우리의 역사적인 실존 앞에서, 우리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땅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눈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